에베소서 24번 메시지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으심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한 새 사람의 창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는 신약에서 매우 핵심적인 것이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무시해 왔습니다. 규례들을 폐함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들과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을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규례들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들과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과 규례라는 다섯 가지 범죄의 것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규례들을 처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이 주제에 대하여 쓰여진 책이 있었는가도 의심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문제가 죄들과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네 가지 것들이 처리된다면 우리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례들이 처리되기까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양식과 예배 방법 등의 규례들은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시기 위하여 반드시 그분에 의해 십자가에서 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아를 못 박으셨다는 것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또한 한 새 사람의 창조를 위한 것임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규례들을 폐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뉘게 하는 규례들을 자신의 육체 안에서 폐하시고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규례들 때문에 극도로 분리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본질로서 한 새 실체, 즉 단체적인 사람인 교회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규례들의 폐함이나 새 사람의 창조에 관하여 말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는 이 문제들에 관한 말씀을 전할 부담이 큽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방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나 회중이라고 인식합니다. 형제회는 교회의 이러한 방면을 강조해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정확한 표현인 회중으로 번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관한 초보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대한 조금 진보된 개념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더 높은 이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높은 이해는 교회가 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 네 가지 개념은 마치 교육제도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네 단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유치원 수준인 회종으로부터 대학 수준인 한 새 사람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중, 즉 모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가깝지 않습니다. 가정의 식구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가깝고 친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며 지체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가까운 것입니다. 회중과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떨어질 수 있지만 몸의 지체들은 절단되지 않는 한 몸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몸이 어디에 가든지 지체들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세 사람 안에서의 교통은 몸 안에서보다 친밀합니다. 세 사람은 단체적이며 우주적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우주 안에는 다만 한 세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세 사람에 관한 빛을 더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에 관한 이러한 방면을 그다지 보지 못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교회의 세 사람으로서의 면은 최근에 열려진 새로운 발견입니다. 나는 조만간에 주께서 한 세 사람에 관하여 더욱 계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은 회중보다 더 친근하고 몸은 가정보다 더 높으며 세 사람은 몸보다 더욱 높습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회의 가장 높은 방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회중과 가정과 몸에 대하여 많이 말했지만 한 세 사람의 문제를 다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족은 새 미국 표준역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대한 통탄할 번역에서도 확증됩니다. 이 번역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22절에서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였고 24절에서는 새 자아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번역의 실수입니까? 개정 표준역 또한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와 새 본성을 입으라고 번역함으로써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번역을 맡은 역자들에게 합당한 지식이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바이는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약 용어 해설 사전에서 그는 4장 24절의 세 사람이 2장 15절에서 언급된 바로 그 세 사람이므로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은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이라는 두 민족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적인 실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이 세 사람을 얻으시기까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몸에 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세 사람에 관하여 거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방면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체적인 사람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한 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세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뒤에 하나님은 사람을 단지 개인이 아닌 단체적인 실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사람을 단수와 복수로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항상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으시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체적인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었고 이제 하나님은 새 사람을 얻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산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죄와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과 사탄과 세상을 처리하셔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또한 규례들을 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을 얻으시는 것을 가장 좌절시키는 것은 규례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규례들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규례들을 못 박는 것은 죄사함이나 거룩함이나 사탄을 이기는 것이나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한 세 사람의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3장 16절 등의 구절에는 익숙하지만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이러합니다. 규례들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규례들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규례들을 폐하시고 십자가로 불화를 끝내신 것이 구속을 성취하거나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육체와 관련된 모든 예창조도 포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육체는 살아있는 피조물을 상징하는 구름이 수놓아져 있는 성전 안의 휘장으로 예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창조가 거기에서 그분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더욱이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룹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피조물이 못 박혔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질문을 초신자에게 던진다면 그는 아마 자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좀 더 진보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더욱 진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주와 자기 자신과 마귀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들보다 더욱 진보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구주와 자신과 마귀와 세상이 못 박혔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숙하고 비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누가 십자가에 죽었는가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문한다면 그는 구주와 자신과 사탄과 세상과 모든 피조물이 거기에서 못 박혔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이미 언급한 다섯 항목뿐 아니라 규례들까지도 포함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옛 창조를 종식시켰습니다. 우주 안의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규례들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육체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소극적인 것들을 육체 안에서 끝내셨습니다. 소극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끝난 반면에 적극적인 새 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15절에서 그분의 육체 안에서와 그분 안에서라는 두 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오늘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육체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나는 한 새 사람의 일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소극적인 것들을 끝내는 것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죽음은 부활의 관문이며 우리를 부활로 인도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서 십자가에 달렸었지만 이 죽음은 그분을 부활로 이끌었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분은 놀라운 영이십니다. 우리 옛사람이 끝난 것은 그분의 육체 안에서였지만 우리가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놀라운 영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옛 본성이 못 박혔을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관련된 규례들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놀라운 영 안에서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끝났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또한 놀라운 영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라는 구는 매우 의미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한 새 사람인 교회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한 새 사람이 창조되는 영역이자 본질임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새 사람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끝난 후에 그분 안에서 새로운 본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이전 본질에는 죄가 있었으므로 옛사람에 속한 것은 어느 곳도 새 사람의 창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놀라운 본질이 있고 그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성 안으로 역사된 하나님의 본성으로 한 새 사람인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는 새로운 어떤 것이었습니다. 예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어떤 피조물에게도 심지어 사람에게조차도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새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 안으로 역사되어 그분의 신성을 인성과 한 실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의 창조에 관한 진리를 위한 전쟁.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한 새 사람이 거룩한 본질 안에서 창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 때문에 마귀의 권세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한 새 사람의 창조의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 끝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음을 깨닫도록 투명하고 냉철한 생각을 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본질로서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고 새로운 본질이 우리 안으로 역사되었음을 믿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또한 그분의 죽음을 통해 당신이 그분 안에 넣어졌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본질로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당신을 끝내시고 부활 안에서 당신을 거룩한 본질로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 안에 넣으셨음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개념은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2장 15절을 주의 깊게 기도로 읽어본다면 빛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휘장의 그룹으로 상징된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부활로 인도했으므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우리를 그분 자신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거룩한 본질로서 그분은 우리를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그가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으려 하심이라 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라는 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속에는 새 사람의 요소가 되는 거룩한 본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본질 안에서와 거룩한 본질로서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 이 본질이고 이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는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음.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사람은 이미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를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으며 새사람을 입는 길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더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옛 본성이나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으로, 새사람을 입는 것을 새로운 본성을 입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념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있는 새사람이 단체적인 사람이므로 4장 24절의 새사람도 단체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4장 24절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바로 그 새사람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사람을 입는 길은 4장 23절에서 발견됩니다.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새사람을 입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확실히 이것은 이상한 표현입니다. 만일 내가 이 서신의 기자였다면 나는 생각의 영 대신 영의 생각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더 논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생각의 영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 영 안에서라는 구절은 에베소서에서 1장을 제외한 모든 장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마도 주 예수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사람도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그분의 거처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 도시는 예표적인 하나님의 거처였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도시와 우리의 영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이고 우리의 영은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성경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영이 예루살렘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주적으로 광범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개인적이고 우리 개인의 영만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너희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영들을 포함합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은 천연적인 관념과 종교적인 사고와 전통적인 가르침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영이 우주적으로 광대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3층천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의 영 안에도 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을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우주 안의 놀라운 실체를 찬양합시다. 그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합니다. 우리의 영이라는 말은 바울의 영과 마르틴 루터의 영과 요한 웨슬레의 영과 워치만니의 영과 당신의 영과 나의 영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영은 얼마나 넓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한 새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지휘하는 영. 새 사람을 입는 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처와 새 사람이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온 전체를 지배하고 지휘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우리 생각의 영이 된다는 것은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휘하고 조정하고 다스리고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의 생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생각이 우리의 영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을 다스리고 조정하고 지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의 영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조정하고 지휘함을 의미합니다.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휘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온 전체를 통치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전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처와 세 사람이 있는 우리의 영의 통제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이러한 우리 생각의 영 안에서입니다. 이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새 사람을 입었는가는 우리의 영이 얼마나 우리의 전체를 지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지휘할 때 의견이나 규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온 전체를 우리의 영이 지배하고 조종하며 통제하고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과정.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영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생에 걸쳐 계속되는 점진적인 과정이며 일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안에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도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함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는 사실상 그분과 함께를 의미합니다. 새 사람은 이미 거룩한 본질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새 사람은 우리의 영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전체를 영에 의해 통제받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새롭게 되게 함으로써 이 새 사람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일부분이 새롭게 될 때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조금 더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수록 우리는 새 사람을 더 많이 입게 됩니다. 결국에는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이심. 한 새 사람 안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국적이나 문화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문화인이나 미개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독일인이나 프랑스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 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만유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 사람이 지음받은 바로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어짐.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말하는 창세기 1장 26절과는 대조적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따라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결국 새 사람은 거룩함과 실제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것입니다. 통제하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진 이 새 사람을 입습니다.